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음 주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근데 저는 순서상 한 주 앞당겨서 평소 다루었던 사무엘상 본문이 아닌 다른 본문을 가지고 감사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설교해놓은 것을 이렇게 기록해 두는 편인데요. 4년 전 제가 2012년 중등부에서 이맘때,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때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설교를 했었습니다. 내용인즉 결론적으로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감사는 상황이 좋아져야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든 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상황은 없고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했을 때 그 범사도 모든 상황을 일컫죠. 영어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 범사를 모든 상황이라고 잘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안에는 우리가 이렇게 주변에서 겪을 수 있는 좋지 않은 환경들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낙방, 이별, 아픔, 좌절, 실패,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이제 다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이 모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거시적으로 본다면 그런 상황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일면 맞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감사는 어떤 상황에든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별히 크리스천들이 가지고 있는 큰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래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습관적으로 감사하다라는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이제 복음성가 중에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이런 곡 다 아실 텐데요. 가사에 보면 뒷부분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우리가 볼 때는 기뻐야지만이 감사할 수 있지만 이런 찬양 고백에서는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감사는 상황과 상관없이 비록 아픔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귀한 고백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선뜻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을 쉽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중간에 상황을 거두절미하고 무조건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이 말을 한다는 것이 조금은 조심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맞지만 쉽게 못하겠다라는 건데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설명하기 위해서 책 하나를 좀 추천을 해드리면 저희 교회가 매달 이제 추천 도서를 올려드리죠. 그래서 주부에다가 그 추천 도서를 이렇게 설명해 놓는데 8월 달 추천 도서 책 제목이 한나의 아이였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은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 책은 미국의 스탠리 하우어스라는 그런 신학자가 쓴 자서전적 고백입니다. 목사님께서 많이 추천하시는 하나님의 나그네된 백성이라는 그런 책을 쓰신 저자이기도 하죠. 또 이분은 타임지에서 미국 최고의 신학자로 꼽혔고요. 그리고 인문학 분야에서는 최고의 영예로 여겨지는 스코틀랜드의 기포드 강연자로도 선정이 됐었고 그리고 대중적인 지명도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오프라 인프리 쇼에도 출연했던 그런 경력이 있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이 사람을 다 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명성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그런 명성과 반대되는 그의 어두웠던 삶을 있는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참 위로가 되었는데요. 특별히 그의 아내는 아주 독특한 정신질환을 알았습니다. 포르피린증이라는 독특한 정신질환인데, 저도 뭐 이분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제 자료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던 사실인데, 이 질병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한 7천 명 정도 앓고 있는 희귀 정신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그런 질병을 알았는데, 이 질환은 극성 이제 조울증의 일종인데, 이로 인해서 이제 종종 발현되는 이제 사파 증상이 이렇게 많이 책 곳곳에서 나옵니다. 이런 이 사파 증상 때문에 이 하우어스와 또 하우어스에게 아들이 있었거든요. 아들 애덤이 엄청난 고통을 받습니다. 결국 이 아내는 이 정신질환 때문에 망상에 사로잡혀서 남편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혼 24년 만에 이 하우어스는 아내로부터 일방적으로 이렇게 버림을 받는데요. 그 24년 동안 하우어스가 받았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파경 이후에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근데 놀라운 거는 그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도망가거나 자폭할 수 있는데, 하우어스는 그 속에서 도망가거나 자폭하지 않습니다. 가정에 대한 책임감, 어떻게든 내가 이 아픈 아내를 끌고 가야 된다라는 책임감, 그리고 그 아들을 어떻게든 잘 보여야겠다라는 그 책임감 때문에 굉장히 애를 쓰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속에서 그가 하는 농축된 고백이 있습니다. 책에 375페이지 나오는 그 하우어스의 고백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독교 신학자이다. 사람들은 내가 인생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죠. 신학자니까 어떤 인생의 질문에 사람들이 물으면 답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나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른다. 중략입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 이렇게 사는 법을 배울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멋진 일이 된다. 신앙은 답을 모른 채 계속 나아가는 법을 배우는 일이다. 참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답이 아닐 수 있죠. 답 없이 사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변에서 이와 비슷하게 처절한 현실에 처한 사람들 혹시 만나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답 없이 살아가는 분들 주변에 많이 있죠.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갑자기 집이 파산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이 암에 걸려서 도저히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자녀를 사고로 잃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을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볼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 물론 정답이지만 곧장 감사하십시오, 감사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이지만 결론적으로 맞는 말이지만 개인적으로는 쉽게 선뜻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제가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4년 전에 중등부 학생들에게 했던 그 말처럼 어떤 상황에든 감사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그런 처절한 현실 가운데 처한 이들에게 감사를 곧장 강요한다면 이것은 일종의 폭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질문이 들 수 있겠죠. 감사하지 말아야 되는가? 그리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아이들에게 감사를 가르치면 안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딜레마일 수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 딜레마에 대한 귀한 통찰을 줍니다.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은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라는 그런 말입니다. 즉 인간적으로 본다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18절 후반에 가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니라라는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이 문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4장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번 한 장 앞으로 넘겨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 가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어떻게 이게 쭉 나오냐면 제가 이제 중간중간 건너뛰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하고 4절에 가면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4장에서는 아내를 잘 대하는 것 그리고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것 그런 내용들을 쭉 기록하다가 한번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5장 12절하고 13절을 보겠습니다. 5장 12절 13절에 가면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너희를 다스리는 자를 귀히 여기고 그리고 14절입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14절에서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앞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처해본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이때 누군가가 그 상황을 해결해 주지 않을지라도 14절에 나온 것처럼 격려하고 붙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힘이 되죠. 해결해 주지 않아도 밥 한 끼 사주고 힘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했을 텐데요. 그런데 그런 어떤 위로나 어떤 공감 없이 그들에게 곧바로 그런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감사하라고 한다면 그들에게 감사는 하나의 폭력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감사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대를 보았다면 그 상대방에게 위로와 공감을 전해주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한 위로나 공감 없이 감사를 강요한다면 그 감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감사를 강요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위로도 해주지 않는 그리고 고통을 토로할 수도 없는 매정한 분으로도 비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좀 크게 본다라면 이 감사라는 것은 단순한 개인 고백이 아닙니다. 단순한 개인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한나야 이런 책에서 나온 하우호스의 고백을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신질환이 만들어내는 세계는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외롭지만 자신이 겪고 있는 바를 친구들과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거의 견딜 수 없는 곳이 된다. 주변에서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면 그것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알긴 알아도 온전히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온다면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조차도 나의 그 고통을 나만큼은 이해해 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아주 특이한 고통 같은 경우는 곁에 있는 사람들이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없는 나만의 고통이 사람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우어스에게 그것은 바로 아내의 정신질환이었습니다. 특별히 그 정신질환은 굉장히 특이한 전 세계에서 아주 일부만이 앓고 있는 그런 정신질환이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랬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의 아들 애덤이 발작 증세를 일으키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엄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 발작을 일으켰다라는 경력 때문에 나중에 운전면허증을 따지 못합니다. 아마도 미국은 이제 그런 좀 규제들이 강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발작 경력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이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그런 경험도 이제 겪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 하우어스가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나는 내가 버틸 수 있어서,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영적인 내공이 있어서 그런 상황을 버틴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버텼냐고 하냐면 친구들 때문에 버텼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 때문에 버텼다, 신앙으로 버텼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것 같은데 친구들 때문에 버텼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책 502페이지에 이제 그가 하는 고백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내가 아내 N과 함께, 그러니까 아내 이름이 N이거든요. 내가 아내 N과 함께한 세월을 버텨낸 것은 부분적으로는 나의 끝없는 에너지와 꿋꿋함 때문이겠지만 무엇보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친구들이 없었다면 그 상황에서 결코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전 세계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친구들이 있음을 알았으므로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다. 이것까지 오늘 본문을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바이지만 어떤 공허한 상태에서 어떤 위로도 없는 상황에서 무조건 어떤 자기 최면을 걸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날까봐 겨우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무거운 그 자신만의 짐을 나누어 주심으로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반응이다라고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감사라는 것은 공동체와 결코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이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도 사실은 개인에게 하는 권면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하는 권면입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 가면 마지막 부분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죠. 복수입니다. 너희. 공동체에게 하는 권면인 거죠. 그러니까 각 개인에게 너희들 감사해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전체 회중에게 너희 공동체에 속한 자들이 감사의 반응을 온전히 드리도록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권면인 것입니다. 구약 룻기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룻기서 말씀 2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2장 20절입니다. 읽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구약 룻기서의 키워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란 단어는 히브리어인데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적 사랑을 표현해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룻기 곳곳에서 이 헤세드란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2장 20절에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2장 20절 구약성경 405페이지에 있죠.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상황이 어떠하냐면 나오미는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먹을 것이 없자 이제 모압으로 가죠. 사실 모압으로 가면 안 되는 이스라엘 사람이었지만 먹을 것이 없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압으로 가버리는데 그 모압에서 며느리를 얻습니다.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이 이제 룻이죠. 그곳에서 남편을 잃고 그리고 두 아들까지 잃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나오미와 며느리 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며느리 둘 중에 한 명인 룻과 이 나오미가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게 되는데 그곳에서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온전히 연명할 수 없는,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편도 없고 아들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자들끼리 쉽게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거기서 어떻게 삶을 연명하냐면 이삭을 주우면서 삶을 연명합니다.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 먹으며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제 이삭을 줍는다 했을 때 이삭 죽기라는 그림을 생각하면서 뭔가 낭만적으로 생각하지만 결코 낭만적이지 않는 비참한 상황입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길거리에서 이제 박스를 주우면서 겨우겨우 삶을 연명해가는 그런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 처한 나오미와 룻에게 유력한 가문의 보아스라는 사람이 은혜를 베풉니다. 방금 읽었던 2장 20절에 이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바로 보아스를 가리키는데요. 20절 중반에 가면 이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은혜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표현하는 헤세드이고요. 또 다른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좀 앞으로 가서 룻기 1장 8절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기서는 어떤 단어가 헤세드일까요? 바로 선대입니다. 선대.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의미하는 헤세드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헤세드를, 왜냐 헤세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뜻하기 때문에 그 헤세드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방금 읽었던 이 룻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보여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 간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는 매개체이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 간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할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인데 하나님은 그 은혜를 직접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공동체나 친구나 주변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베푸신다라는 거죠. 일원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원인으로 공동체와 사람을 통해서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죠. 세니 하우어스에게 친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이원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룻에게 보아스는 이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매개체로 베푸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은혜, 위로, 때로는 어떤 직접적인 도움은 누군가에게는, 즉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는 귀한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감사의 고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런 처절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감사해, 너 감사해야 되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들에게 우리가 이 원인으로서 은혜, 위로, 도움을 준다면 그들이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반응을 드릴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로 돌아와서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귀한 감사가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 우리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삶에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는 마땅한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감사는 공동체를 통해 드릴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우리가 또한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이 원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